감사합니다. 대추가 그냥 빨개지는 거 아니죠. 한여름밤에 수많은 천둥과 번개를 맞으면서 따가운 햇빛을 맞으면서 빨개지는 것처럼 그냥 노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콜 할 수 있지만 시간상 예, 한 주간 이번 3차 저녁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광주은혜교회에 심호하시는 우리 박희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제가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도록 기약을 합시다. 예, 그때까지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게 사십시오. 홈그라운드 이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별로 썩 좋은 것 같지 않은데 홈그라운드 이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단상이 불이 좀 어둡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 성경책 없으시면 아마 화면에 나오죠? 예, 예, 보시고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우리 호흡을 맞추셔서 읽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시작.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한 번도 앞서가는 분 없고 처짐은 없이 다 호흡이 한, 다 구원 받으셨나 보죠? 예, 참 감사하네요. 이 말씀을 좀 놓고 여러분과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읽었더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유는 그 말이죠. 저를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뭐하게 함이라고요?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금방 읽었던 말씀에다가 좀 단어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했는 이 세상이란 단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괜찮겠죠? 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예, 하나님이 희진이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성경에 그렇게 이름은 넣어놓지 않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박희진이를 사랑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박이지기를 보고 믿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부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멸망치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내가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은 것이 영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어서 내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로 이끌어가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 좀 덜했던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전해전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지금 같은 이 나라가 형성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 진나라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진시 황제 유명하죠. 진나라. 그 진나라에 그때 당시 왕으로 있었던 분이 한온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진나라의 한온이란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 한온이란 이 왕이 군사를 모으고 그 촉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없고 전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거나 말 타고 다니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때 이제 이 진나라는 양쯔강 하루 쪽에 있고 이 총나라는 양쯔강 상류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양쯔강 압니까? 중국의 유명한 양쯔강. 아, 처음 들어봐요? 예. 공부 좀 하세요. 자. 그 양쯔강을 이제 통해서 배를 타고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예, 촉을 징벌하기 위해서 수십 척의 배를 이제 준비를 하고 군사를 다 모아서 이제 예, 전쟁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출발해서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 모르겠지만 한참 많은 시간이 이제 와서 상류로 이제 배가 올라가는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이 강이 상류로 갈수록 강이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죠? 잘 몰라요? 예. 이 강은 바다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이제 상류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좁아집니다. 그래 가다가 보니까 삼협이라는 어떤 지역을 지나가는데 굉장히 좁은 지역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배들이 이제 수십 척이 막 가다가 이제 강 폭이 좁으니까 가지 못하고 이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수십 척 배가 이제 이렇게 쭉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배 안에 있던 한 병사가 아마 전쟁하러 가는 부분이 굉장히 적적했는지 불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배 밖으로 나가서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숲속에 잘 뛰어 놀고 있는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 원숭이 새끼를 잡아와서 이제 딱 와서 이제 배 안에 와서 가지고 이제 노는 거죠. 이분은 이제 심심해가지고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놀이개까지처럼 갖고 노는데 새끼 원숭이를 잃어버린 이 새끼 원숭이를 잃어버린 어미 원숭이는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자기 새끼가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잡아서 가지고 가니까 어느 원숭이, 엄마 원숭이가 좋아할 원숭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놈들 쏙쏙이서 잘 됐다, 갚으라. 아이고, 안 그래도 참 말 안 듣고 쏙쏙이가 맨날 고집부리더만 잘 됐다, 죽어버려 가고 엄마 원숭이 좋아할 원숭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아마 그런 원숭이도 없겠지만 그런 엄마들도 없겠죠? 말 안 듣고 쏙쏙일 때는 막 호랑이 물어가라고 하고 그래 하지만은 호랑이가 물러오면 막아주는 게 엄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새끼를 잃어버린 원숭이가, 엄마 원숭이가 이제 그 새끼를 찾으려고 막 이제 배를 향하여 뛰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배는 계속 이제 상류로 이제 계속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배가 올라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배가 한 100리가 넘는 길을 계속 이제 배가 상류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이제 상류 쪽에 가니까 강이 너무 좁아가지고 배가 두 척이 가기가 어려울 만큼 좁은 지역이라서 수십 척의 배가 쭉 이제 강가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막 달려왔던 이 엄마 원숭이가 그 수십 척의 배 안에 어떤 배가 자기 새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원숭이는 아는가 봐요. 그래서 팍 높이뛰기 점프를 해서 그 배 안에 뛰어들었어요. 배에 뛰어들어서 갑판에 툭 떨어졌는데 놀랬죠? 네,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네, 자, 긴장하고 들으세요. 툭 떨어졌는데 아뿔싸 이 원숭이가 너무 점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졌는데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죽었어요. 에? 엄마 원숭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가만히 원숭이를 보니까 배가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이 죽은 원숭이의 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예, 뭐 했다 그러죠? 이렇게 배를 갈라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원숭이가 죽었는데 배 안에 창자가 다 터져 있는 거예요. 토막이 나서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게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그 소식을 한원에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연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배 안에 있는 한 병사가 숲속에서 원숭이 새끼를 잡아와서 갖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그 이제 삼엽이라는 곳에 배가 머물러 있을 때에 밖에 나가서 새끼 원숭이를 잡아왔고 그때부터 잃어버린 새끼를 찾아서 막 이 엄마 원숭이가 백리가 넘는 길을 막 단숨에 달려와서 그 애타고 막 마음을 애끓는 마음으로 달려오다가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서 죽었어요. 그걸 알고 난 한우니가 그 병사를 우리말로 뒤지기 편 거예요. 예? 막 매질을 하고 곤장을 쳐서 내쫓아버리고 그 손에 잡혀있던 원숭이 새끼를 이 왕이 숲속에다가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새끼 원숭이는 자유롭게 살게 됐고 엄마 원숭이는 그렇게 생애를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걸 보고 일명 모원단장이라 그래요. 이제 어미 모자에다가 원숭이 원자에다가 끊어질 단자에다가 창자장자를 가지고 모원단장이라 하는데 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이제 보면서, 야, 어떻게 미물이라고 하는 이런 생명체 속에, 짐승들 속에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애절한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죠. 뭐, 오랜 세월이 지나서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럼 이런 어떤 미물이라는 생명체도 자기 자식을 생명을 앗아가며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백리가 넘는 큰 길을 단숨에 달려와서 배 안에 팍 뛰어들었지만은 그가 무슨 재주로 사람의 손에 잡혀있는 자기 새끼를 구할 수 있습니까? 턱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뛰어들어서 그 죽음이 결국은 이제 한원이 알게 되고 그 새끼가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옛날에는 잘 모르고 지나오다가 현대에 와서 이게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또 내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를 만들 때 미물이라는 짐승을 만들 때에 이 속에 특별한 것을 넣어놨어요. 특별한 것을. 이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넣어놨는데 그냥 생명, 사랑 이렇게 넣어놓은 게 아니고 이거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몸에는 몸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분의 피부도 있고 머리카락도 나고 손톱도 자라고 뭐 그러죠. 아, 듣고 계십니까? 아, 예. 아니, 숨을 안 쉬길래 안 듣고 계시더라고. 또 원숭이 엄마 죽어도 다 죽은 줄 알고 듣고 계시네요. 이 사람이 몸에는 이 몸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세포가 조직이 되어서 하나의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포 아시죠? 우리 몸 안에 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약 70조개의 세포가 몸을 만들고 있답니다. 자, 그 중에 이 세포 가운데 우리 몸 안에서 이 몸을 육체를 이렇게 살려가는 데서는 피가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요. 피 맞죠? 피 아십니까? 예,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이면은 뭐가 나오지요? 붉은 기 이게 피예요. 자, 이 피는 어디서 만들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예? 자, 한번 누가 맞추시면 제가 내일 전심 사드릴게요. 괜찮아요? 피가 어디서 만들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손을 부쩍 드십시오. 자신의 한번 저하고, 아, 아무도 같이 식사할 마음이 없습니까? 제 식사 자리에 초대해 드릴게요. 자, 어디서 만들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예? 손 드십시오. 아, 어디요? 예? 비장? 예, 비장. 예. 어, 저쪽 우리 형제님 누가 소리 지른다. 일어나 보십시오. 예? 뼈. 예. 뼈. 예, 좋습니다. 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이쪽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는데. 이 변방은 자꾸 위험한 곳인데. 예. 골수. 예. 아, 유치원 학생들답게 대답하셨습니다. 골수가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골수가 맞는데 골수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조혈모라는 세포. 이 조혈모 세포는 피만 전담적으로 만드는 일을 해요. 오늘 귀한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못 배웠던 겁니다. 이 조혈모 세포가 피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일명 모체라고도 해요.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오랫동안 사는 것이 수명이 약 7개월을 살아요. 그리고 빨리 죽는 세포는 약 3개월 만에 죽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보면 한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드실 때 꼭 3개월을 드시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약 팔아먹으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인식을 갖지 마십시오. 약 팔아먹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완전히 한 바퀴 다 바뀌는데 약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 새로운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세포가 면역을 가질라 그러면 3개월 정도는 그 약을 먹어줘야만 이 약이 내 몸에 효력, 약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약선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의사하고 짜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이걸 계속 이제 바뀌어집니다.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서 끝없는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이 형성되어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목욕탕 가서 문대면 때가 많이 나오셔요. 예? 젊은 사람일수록 때가 많이 나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적게 나와요. 그만큼 나이 드신 분의 세포가 많이 안 죽습니다. 다 죽어가 죽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 왕성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이제, 물론 이제 거기 먼지도 껴서 그렇지만, 이 세포들이, 피부 세포가 죽고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좋은 겁니다. 자, 이야기 좀 방향이 잠깐 빗나갔습니다만은, 자,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자, 우리 몸 안에 7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세포 안에 DNA가 있습니다. 이 안에, 세포 안에 그 꼬리 부분에 보면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학생들? 예, 미토콘드리아 이 세포가 평상시에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활동할 때 쓰는 힘,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암컷에 한해서만, 수컷은 아닙니다. 암컷에 한해서만 임신을 하게 되면,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던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중단하고 생명과 사랑을 만들어서 전해줘요. 자궁 속에 형성되는 생명체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가 자궁 안에서 아이가 생명체 형성되는 기간 동안에 끝없는 모체, 엄마로부터 생모로부터 이 사랑을 공급받고 생명을 전해받아서 그래서 이제 2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의 생명체가 분열되어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그가 또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또 그 일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에 그 70조개라는 세포 가운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 사랑과 생명을 전담해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체 속에 낳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암컷이나 엄마들을 보면은 남자들이나 수컷은 별로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책임감도 거의 없어요. 소리만 빡빡 질러 샀지. 그리고 진짜 이 엄마들은 자식을 정말 사랑해요. 그냥 한 소리 아니라니까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고 당신이 육체가 정말 없어질 만큼 희생을 했으라도 자식을 위하는 거라면은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이제 엄마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은 이 원숭이, 어미 원숭이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이 넣어놓은 이 힘이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어미 원숭이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해야지가 아니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체 속에 특히 우리 사람들의 이 몸에 그 사랑과 생명을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넣어놓고 그걸 이제 계속해서 분열을 해서 2세가 나오고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걸 넣어서 인류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는 이 삶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자, 그 사랑이 이 희생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기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바기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놈인가? 자, 그럼 우리는 그죠? 그놈을 사실 죽도록 내버려 두라고 할 만큼 아주 못 쓸고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나쁜 놈의 진짜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돌을 던져도 그 엄마만큼은 그 돌을 등으로 맞으면서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생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법이 아닌 그분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 사랑이라는 힘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이거는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남자들은 안 하는데 엄마는 그걸 해요. 혹시 여러분 그 시골 그 겨울에 가면 다슬기 가는 게 있어요. 경상도는 고디라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고디가 훨씬 발음이 좋죠? 예, 다슬기로 할까요? 예, 고디가 표준 말이고 다슬기는 지방 말인데 맞죠? 예. 자, 다슬기가 표준 말입니까? 제가 쓰면 표준말 아닙니까? 네. 자, 그 시골에 가면 이제 다슬기가 있어요. 다슬기 아시죠? 네. 이 다슬기를 잡다가 보면 겨울에 다슬기가 큰 놈들이 딱 주웠는데 보면 비어 있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껍질만 있단 말입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예, 자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다슬기를 삶아서 이렇게 까먹다가 보면 모래가 씹히는 것처럼 씹힐 때가 있어요. 그게 모래가 아니고 다슬기 알이에요. 알. 이 이제 어미 다슬기가 알을 이제 이 잉태하게 되면 알을 실어요. 이 알이 그냥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알이 어미 다슬기의 몸에 딱 가지게 되면 이 다슬기 알은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어미의 몸에 몸 그 이제 살을 다 갉아 먹어요. 네? 이 알들이 수십 뭐 수백 개 되겠죠. 이 알들이 자기 엄마의 살을 다 갉아 먹고 마지막에 우리가 말하는 똥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갉아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그때 이놈들이 그 엄마의 집을 버리고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물 속에 있는 프랑크톤 같은 거 해금을 먹고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나오면 다른 적수로부터 다 잡혀 죽기 때문에 이 엄마는 다슬기 엄마, 표현이 되는 건 다슬기 엄마. 이 다슬기 엄마가 자기 새끼를 밖으로 그냥 내보내면 자기는 사는데 내보내면은 이 새끼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잡혀먹기 때문에 그 새끼가 밖에 나가서도 잡혀 죽지 않을 만큼 자랄 수 있도록 당신이 죽음으로 그 몸을 예,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 살을 다 갉아먹고 어느 정도 자라서 이놈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2의 다슬기가 또 형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잡사도 다슬기가 계속 번식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이 우렁이, 다슬기 우렁이 건데, 이 다슬기가 어미는 그런 어떤 일을 해요. 이거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 때 너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이미 그렇게 이제 DNA를 집어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다슬기 속에는 그 어떤 사랑을,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생명체를 넣어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모든 암컷 속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놓는 작품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느냐.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있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죠? 준다 했어요, 뱀을? 네. 더 좋은 걸 준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세요? 좋은 걸 주세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원해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무조건 내놔라 그래요. 맞죠? 애들이 그냥 떼쓰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그거 달라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러고 앉아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주시고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좋은 걸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자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였냐?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이 원숭이, 어미 원숭이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려야 했단 말입니다. 자, 박이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박이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다버리고 죽음으로의 생일을 끝을 내야만 박이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 사랑.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 그럼 어떻게, 뭘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셔야만 했느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자, 그거는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렁이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넣어놨고 사람에게는 이미 그 생명과 사랑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자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여자는 그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왜 그 이세를 생명을 또다시 번식을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부분을 조금 몇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래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시 하셨습니까? 아직 다 안 찾으셨어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네 가지가 이루어진 세계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자, 4절, 5절을 읽어보면, 자, 5절에, 그가 찔림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가 아니고 박이지의 뭘 위함이라고요? 허물을 인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박이지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박이지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찔림은 박이지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박이지의 죄악을 인함이고, 예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박이지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박이지가 뭘 얻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러면 이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박이지를 해놓은 거죠. 맞아요? 자, 원숭이, 어미 원숭이가 일방적으로 새끼와 의논한 적이 없이 그가 단숨에 달려가서 갑판에 뛰어들어서 새끼를 찾으려고 갔는데 그는 새끼가 자유하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새끼 원숭이가 풀려서 자유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죠? 맞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박이지를 위해서 찔림을 받았고 채찍을 맞았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박이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해놓은 것이에요. 왜? 자, 원숭이 새끼가 사람의 손에 잡혀서 그때부터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놀이감이 되어서 끌려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박이지가 사단에게 속아서 잡혀서 끌려가고 살고 있는데도 박이지는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맞아요? 자, 양해 좀 해볼게요. 혹시 제가 좀 도움을 청할게요. 무슨 마이크 좀 켜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핸드폰 갖고 계시죠? 이쪽에 누가 저한테 핸드폰 주고 싶은 분만 하나 주세요. 저한테 핸드폰 주고 싶은 마음이 금방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어이, 고맙습니다. 있다니까요, 봐요. 아, 좀 전해주세요, 지금. 예,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찾으러 오지 마세요. 자, 이 핸드폰 제가 부셔버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실래요? 자, 부셔버려요. 사정없이. 자, 배터리도 빼시고. 보다시피 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술게요. 이 안에 보면 칩이 있어요. 칩 보입니까? 카메라 잡아주세요. 바짝 당겨가지고. 자, 이 칩을 뺐습니다. 이거만 제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시 조립하십시오. 이쪽에 누가 핸드폰 하나만 더 주실래요? 아, 금방 자매님이 줬는데 이쪽에 형제님 하나 줘보십시오. 형제님. 아, 금방 마음이 일났잖아요. 그거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주세요. 형제님 빨리 주세요. 내가 봤는데 주려고 마음 먹은 거.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유, 핸드폰 좋은 건데. 자, 이것도 부셔버릴게요. 자, 올라와요. 자, 좀 도와줘요. 사정없이 부셔버려요. 자, 몰래 보면 다 보이게. 예. 한 번도 안 부셔봤구만. 그 케이스 빼면 돼, 옆에서 이렇게. 아유, 이거 어떻게 부셔요? 안 부셔져요? 부셨어요. 됐어요. 보입니까? 자, 어디든 잘 보세요. 자, 금방 뺀 칩. 자,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켜봐. 잠깐만. 자, 이게 이제 전화기 칩인데 뺐어요. 자, 이쪽 칩을 이쪽으로 줄게요. 거기도 꼽으십시오. 자, 저쪽 자매님 핸드폰 칩은 이쪽으로 드릴게요. 여기다 꼽으세요. 안에 칩을 꼽아. 칩 바꿨어요. 자, 그 조립 다 됐죠? 우리 자매님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3776. 자, 누가 적으십시오. 3776. 자, 모니터 띄워주실래요? 3776. 8477. 8477. 자, 적으셨나요? 전화 거십시오, 지금. 적으신 분. 아, 아직 좀 이따 거세요, 좀 이따가. 이게, 이렇게 좁아내요. 자, 자매님 전화번호를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실래요? 금방 누가? 예? 다 됐죠? 형님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3711. 3024. 전화 한번 걸어주세요. 010. 자, 누가 그셨나요? 아, 자매님 그셨어요? 자, 전화, 지금 오는 전화 누가 와요? 받으세요. 통화 한번 해보세요. 안 와? 나 아직 안 켜졌구나. 좀 이따 하시지, 안 켜졌어요. 네, 됐어요? 자, 이제 한번 걸어, 다시 한번 걸어주세요. 받아봐. 아직 안 왔어? 저쪽에 올 텐데? 왔지? 안 와? 자, 전화, 신호 갑니까? 통화 중이에요? 자, 그럼 자매 전화번호 한번 누가 걸어보세요. 아까 그 자매 전화번호. 통화증 나와요? 전화 안 되죠? 전화가 돼야 되거든요? 아, 여러 사람이 하니까. 자, 그러면 다 하지 말고, 한 분만 급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걸어주세요. 단상 하지 마시고. 신호 안 가요? 잠깐만요. 배터리 조립 잡을 때. 자, 그럼 우리 형제 전화번호 한번 누가 그 전화 걸어주세요, 아까. 아까 거셨던 분. 그냥 가만 갖고 있어요. 전화 갑니까? 신호? 신호 가요? 자, 한 사람만 걸어보십시오, 한 사람. 자, 이 전화번호로. 자, 다시 한번 걸어주실래요? 전화가 뭐 한 것 같은데? 이거 뭐 하시면 조립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자매님, 전화. 한번 전화 걸어보세요. 자, 이거 비밀번호 어떻게 돼요? 피네게 풀어봐. 이거 비밀번호. 패턴요? 자, 전화가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 전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칩이 지금 달라가지고 이게 전화가 안 됩니다. 뭐만 얘기합니까? 자, 만약에 이거 다른 핸드폰은 되거든요. 이거 하면은 칩을 바꾸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가요. 칩을 바꿔버리면.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안 되는데, 자, 칩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사용할 수 없는 카드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본인 와서 한번 전화기 한번 보실래요? 나오셔가지고. 직접. 자매님 나오시면 직접 보시고. 전화기 주인 한번 나와서 만져보시고. 칩을 바꿔놨거든, 지금 내가요. 자,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한번 켜보십시오. 자, 들어가시고, 주시고. 본인에게 주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예. 전화를 걸어보라.
예.
백 형제님이 전화를 걸어보라.
안 잡히죠? 자, 일반 전화기는 전화 신호 뜨죠? 떠요? 안 돼요? 안 오죠? 왜? 전혀 안 떠요? 그럼, 아, 분해하십시오. 예, 분해. 예, 분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냥 분해해 주세요. 칩을 바꿔드릴게요. 주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요거 때문에.
그거 아니고. 그거는 인터넷 때문에. 이게 저같이. 꼽을 줄 아시죠? 네. 네, 들어가세요. 자.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그러면 제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요. 핸드폰 칩을 서로 바꾸면 전화가 상대방 전화기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칩을 빼가지고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 칩을 내가 가져오면은 자하고 바뀐 칩이 전화를 나한테 걸면은 내 핸드폰에 울려있던 전화기가 내가 준 칩을 갖고 있는 그분에게 전화기로 전화가 울리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걸 지난번에 제가 가나 갔을 때는 테스트를 했는데 되더라고요. 베닝에서도 되고. 자, 우리 인간이 원래 만들어질 때 육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몸. 이 몸을 움직이는 기능을 마음에서 해요. 마음. 마음이 안 돼. 마음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이걸 이제 칩으로 합시다. 핸드폰처럼. 핸드폰이라는 기계가 있고 그 핸드폰을 분해해 보면은 배터리가 있고 옆에 보면 칩이 있죠. 그죠? 칩을 꼽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칩을 딱 꼽으면 칩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적은, 새카맣고 적은 거는 인터넷을 쓰는 칩이고, 조금 큰 거 밑에 꼽혀 있는 것은 전화기용 전용 칩이에요. 통신용이거든요. 그 칩을 바꿔버리면은 내 핸드폰 기계를 울려야 할 전화번호 벨 소리가 다른 사람으로 울리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인간의 육체는 그대로인데 이 마음에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칩이 안 들어오고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생각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그날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은 상태에서 그 칩에 의해서 우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네 아비 욕심을 네가 행하지 않으니라. 저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다. 처음부터 우리 속에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느냐? 사단으로부터 들어온 생각이란 칩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 생각에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형편이나 생각에 반응을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받을 만한 기능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지만은 듣고 이해한 말씀을 받아서 이제 연결시켜서 통신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전화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걸 기도해가지고 내 안에 칩이 이제 기지국으로 전파를 보내서 기지국에서 받아가지고 상대방 핸드폰 번호를 터치를 해주면은 이 기지국을 통해서 전화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에 터치가 되면 이 말씀이 마음과 터치된과 동시에 하나님과 교류가 되는데 이 말씀이 없고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이 아무리 터치를 해도 금방 전화기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 기계는 멀쩡한 기계인데 아니 칩이 다른 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가 통이 안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줘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왜 다른 생각, 이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생각이 그렇죠. 이 생각이 칩이 내 속에 있으니까 말씀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걸 이제 바꾸러 오셨, 이걸 해결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 내 속에 있는 이 잘못되어 있는 이 칩을, 생각을, 사단을 제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자,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네 가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자, 예수님이 찔림은 허물이 해결되었고 상함은 죄악이 끝났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왜 잘못 행하느냐.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 그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핸드폰 칩을 바꿔버리면 아무리 이거는 그릇 안 걸리는 것처럼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우리 귓증을 때려줘도 말씀이 그냥 듣고 이해하고 끝나버리지 그 말씀이 나를 못 바꿔주고 못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기능을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할 기능을 해야 돼. 칩을 다시 원래 걸 바꿔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칩 다시 꼽으셨죠? 꼽으셨어요?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옆에 자매님, 그 자매한테 전화 한번 걸어보십시오. 자, 전화 걸 때 저는 이야기할게요. 자, 전화 되면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자, 정확하게 자기 칩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통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됩니까?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그냥 되면 큰 목소리 한번 해보세요. 예? 자, 누가 통화하시면 두 사람 일어나 보세요. 누구랑 통화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일어나 보십시오. 자, 일어서서 한번 둘이 한번 이야기 두 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평상시 하고 싶은 욕 다 하십시오. 됩니까? 예. 내일 식사하러 가서 약속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정확하게 칩이 들어가면은 연결이 되어서 전화 통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생각이라는 칩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는 무슨 말을 들어도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거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기계를 쓰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칩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없으니까 살 수 있도록 이걸 바꿔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냐? 형실이 육체가 잘못, 육체를 고치면 됩니다. 이 몸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기계, 자, 핸드폰 기계는 금방 칩을 바꿨을 때 몰라요. 핸드폰 자체는 몰라요. 알아요? 기계가 압니까? 짜증냅니까? 기계는 몰라요. 내가 막 부시고 뜯고 해도 아무 모릅니다. 그리고 칩을 바꿔놓어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은, 칩을 바꾼 나는 알지요. 맞죠? 사단은 알지만,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내가,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내가 잘못됐는지, 내가 옳은지 이걸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이게 옳다고 하고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 옳다고 하는 것도 틀린 거고 틀렸다고 하는 틀린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 우리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느냐?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 속에는 뭐가 없었느냐? 진리가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진리가 없어서 뭐가 있느냐? 결국은 사단이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나를 원래대로 이끌어 가려고 자, 이 원숭이 새끼가 숲속에 있을 때는 어미 원숭이 자유롭게 지냈는데 사람이 손에 딱 잡히는 순간부터 새끼 원숭이는 모든 것들이 그 새끼 원숭이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그냥 살아가요. 맞아요? 그 원숭이 새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에 잡혀있는 그날부터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자, 그걸 풀기 위해서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미 원숭이가 달려왔던 것처럼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는 뭐가 잘못된지 옳은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나를 거기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53장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왜 잘못하느냐. 우리는 옳은 게 뭔지를 모릅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조물제, 어떤 힘에 의해서만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서만 작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인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하나님 원하는 삶을 따라갈 수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어떤 길로? 내 안에 나를 점령하고 있는 사단이 원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뭘 하라 하지 말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걸 여기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걸 담당을 시켰고 그 예수님을 전부 다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처음 그게 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핸드폰 자기가 자기의 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통화될 때까지 사람이 저걸 원래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생각에 잡힙니다. 이 생각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째 살으라고? 그 완전 바보처럼 보이죠? 진짜 바보가 되면 돼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옮겨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어란 열매를 뭐하라? 먹어라? 자,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한다? 예, 정년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선과 악어란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년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너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하지 마. 너 하면 안 돼. 먹지 마.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정녕 죽는다. 그럼 너는 내 말만 들어. 그 말이에요. 이거 먹지 마. 이거 하지 마.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지 마. 그럼 누가? 하는 당신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하면, 네가 이걸 먹으면 죽어. 너는 해서는 안 돼. 그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사랑을 발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언제 일을 합니까? 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십니다. 자, 새끼 원숭이가 사람의 손에 잡혀서 끌려갈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가 발부둥을 친다고 벗어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 새끼 원숭이는 사람의 힘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도 사단의 영역을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담당을 시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얻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자. 여러분 혹시 그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식수술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걸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수원에 있을 때 연결되었던 자매 남편 되시 뭐 혹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가깝게 지내요. 그런데 복음은 안 들어가 그렇게 막 그렇게 참 착했어요. 복음 안 들으려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강주로 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분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취미 생활이. 오토바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자꾸 하는 오토바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아세요? 예. 팔 얼마나 아픈지 이러면. 예.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를 가시다가 이게 이제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숭아뼈가 그냥 박살이 났어요. 예. 박살이 나고 그 부위에 이제 찍혀가지고 살찜이 푹 파졌어요. 그래서 이제 뼈는 전부 다 호치기에서 탁 집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은 다른 데 살을 뜯어다가 이제 거기다가 땜방을 한 거예요. 이제 짜짓기. 예? 이제 이식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서울 집회 때 만났는데 목발을 짚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식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 수술한 부위의 살이 시커멓대요. 자, 시커멓다는 이야기는 썩었다는 얘기죠? 맞죠? 수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아마 뜯어내고 다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 살점을 뜯어다가 엉덩이 살이든 허벅지를 뜯어다가 이식 수술을 할 때에, 자, 그 살점에 원래 있는 이쪽이 혈관하고 이쪽에 있는 혈관을 꼬매줘야 되고 신경과 신경을 꼬매야 됩니다.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살점이라 칩시다. 그럼 이쪽 피부하고 이제 혈관을 연결시키고 이쪽도 혈관 연결시켜줘야 심장에서 나온 피가 일로 지나가서 이 속에 지나가서 여기 산단 말입니다. 피가 움직일 때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다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신장에 가서는 이물질을 걸러서 돌아 이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 피가 안 통하면 이게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썩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식 수술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식 수술 했을 때 정확하게 혈관은 혈관끼리, 신경은 신경끼리 연결이 되면 그 다음 이 심장에 넣은 피가 산소 영양분을 가지고 새롭게 붙은 살찜 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주고 영양분을 주고 살아서 같이 연결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몸처럼 같이 붙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연결이 정확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살점은 처음에는 피부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이제 같은 피부처럼 색깔이 달라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같아져요. 산단 말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혈관은 혈관끼리 연결이 돼야 되고 신경은 신경끼리 연결되어야만 이 부분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야 이 연결이 되어야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들어서 살아난단 말입니다. 뭐만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는 이루어져 있어 이게요. 뭐가? 죄가 끝나 있어요. 맞죠? 자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죄가 끝이 나 있고 평화가 이루어져 있고 맞습니까? 남은 입었고 허물이 끝나 있는데 자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허물도 끝을 내셨고 죄도 끝내셨고 평화를 주셨고 나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최수연의 간증 들으셨죠? 들으셨습니까? 자 정말 여러분 이 최수연 자매의 간증 들어보면 뭐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막 짧게 이렇게 하고 갔는데.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쯤이라 들어보면 진짜 여러분 막 아주 실감나는 게 많아요. 들어보면 자 여러분 그 어떤 마음에서 말씀을 믿게 된 분명한 기점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을 믿기 전하고 믿었을 때하고 전혀 달라요. 자 그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올 때 처음에 척추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퇴원해서 나올 때 담당 의사가 수연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너 수술 안 하고 퇴원에 가면 나 책임 안 지겠다. 그리고 너는 평생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다. 네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면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겠지만 네가 오래 살지 못한다. 퇴원에 가는 날보다는 죽음이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수연이한테 이제 절망적인 이야기죠. 소망적인 이야기로. 그러니까 수연이도 뭐 자기 몸에 이제 그렇다고 진단이 내려졌고 척추염이 그리고 그 신경에 염증이 20개가 넘는 딱지에 앉아 있었고 그걸 전부 다 등을 딱 갈라놓고 이제 핀셋으로 집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집다가 잘못 건드리면 이제 그 신경을 건드리면 뭐 어떤 부위가 어떻게 병신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이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 그 병원에서 이 수술하면은 날 확률이 얼마냐 물어보라 하니까 20%에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라. 이 병원에서 이런 환자를 수술했을 때 난 살아야겠냐? 없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수연이 문제를 결정을 저에게 준다면 저는 수술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퇴원을 해서 내 곁에 갖다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가 단판을 짓겠습니다. 나 전에 하나님도 믿었고 나도 믿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동대고 있을 때 암을 걸리고 수술을 했고 1년 만에 재발했을 때 제가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당신을 믿고서 왔는데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이 내게 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사울왕의 마음에 하나님도 믿었고 자기도 믿었고 백성을 믿었던 세계의 마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말씀도 믿었지만 나도 나를 믿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100%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은 게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제 안에 암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그걸 내려놓게 하셨어요. 내 아내는 암이 걸려서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술을 받고 있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게 재앙이 뭐가 재앙인데 그렇게 집어 던졌어요. 재앙이에요. 누가 봐도 저주고 재앙이다 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암이 걸리면 수술을 해도 5년, 7년 이상 못 산다는 이 상식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자, 수술이 성공해지자. 그럼 5년에 7년인데, 7년 내 안에 죽을 텐데. 그게 제 마음을 지배했었어요. 근데 말씀은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그 말씀을 집어 던졌고 안 믿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성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라고 외쳤던 목사 박이지가 정작 내 아내가 그 상황이 될 때 안 믿고 있더라고요. 안 믿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믿으라고 외치는 이놈은 누구고 안 믿고 있는 이놈은 또 누구냐. 내 안에 박이지가 둘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박이지 있고 말씀을 안 믿는 박이지 있는 거예요. 말씀만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아까 수연이 그 가정했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밖에 없다고. 예, 말씀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에도 말씀밖에 없어요. 3장이 되면 말씀도 있고 사단도 있어요. 내 마음에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이 말씀으로 제 아내를 이렇게 이끌어줬는데 나는 이 말씀 앞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을 의논해서 결정하십시오. 저에게 결정을 주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30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려갑니다. 그러고. 왜요? 그러고. 퇴원했대요. 아, 물어보도 안 하고 퇴원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야, 이 병신 같은 놈은 네가 미쳤다고 그걸 퇴원시키라고 그냥? 네 자식도 아니잖아. 네가 뭐 하려고 굳이 다냐? 그 네가 뭔 상관이 있냐? 니 만약에 안 났으면 어떡할 건데? 응? 그 평생 니가 요거도 먹고 자, 꼴 좋다? 계속 제 마음에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펴면 그 싸움이 끝나요. 형편을 보면은 괴로운 거예요. 수인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전혀 변할 군미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퍼지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막 온몸이 그냥 묵처럼 퍼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본인도 자매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가셨어요. 그 과정은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일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세계예요. 맞죠? 죄가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평화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병에 시달려야 되고 왜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 의뢰해야 합니까? 형편을 믿으니까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형편을 받아들이니까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받아들여보세요. 뭐가 문제됩니까? 자, 성경에 보면 범사에 괴로워하라 그랬죠. 그죠? 예? 아닙니까? 아니, 범사에 원망하라 그랬 있나요? 범사에 원망해라. 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제 삶 속에 그 말씀을 믿게 해주셨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자. 왜? 감사하라 했으니까. 아멘하기 싫지요? 니나 해라 그거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 했어요? 범사에 원망해라, 불평해라, 어려워해라, 괴로워해라 아니고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그 모든 걸 감사로 받아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창세기 12장에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시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권능이 되게 하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주겠다. 자, 아브라함이 떠나 나와서 가나안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자리에다가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다음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도망을 갔었어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갔던 롯이 떠나갑니다. 아브라함 곁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네 눈을 들어. 네 눈을 들어서 뭘 보라 그랬습니까? 우리 서울 양반들 성경 안 보시는구나. 강남계에서 오셨죠, 전부 다. 자, 네 눈을 들어 뭘 보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찾으십시오.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끝을 능히 세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향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자, 동서남북. 이건 이제 사방팔방이죠. 그렇죠? 동쪽과 서쪽과 남쪽 북쪽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뭐하리라? 준다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엄청 좋죠, 그죠?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서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동쪽은 세상을 말합니다.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도 줬지만 하나님도 함께 주셨어요. 자, 우리는 우리 눈에 뭐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입니다. 맞습니까? 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고 썩었고 결박되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였습니까? 죽은 나사로만 보였고 썩은 나사로만 보이고 냄새나는 나사로만 보이고 맞습니까? 결박되는 나사로만 보이지 그걸 푸시고 해결할 주님이 계셨지만 그 주님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죽은 것이 그들의 슬픔이고 고통과 괴로움이고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내 눈에는 아내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만 보이니까 그걸 해결할 주님이 계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말씀이고 내 눈에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경책 집 던지고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에요. 평상시에는 말씀 믿으러 전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박이지고 정작 형편 앞에 있는 박이지는 성경책 집 던지는 말씀 안 믿는 놈이에요. 뭐가 진짜입니까? 반에서 있는 박이지는 가짜고 실제적으로 문제 앞에서 어려워 힘들어 이게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 눈에는 동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걸 해결할 주님이 계 주님은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세상 소리밖에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리고 힘드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거라 그랬죠. 맞죠? 자,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거라 했지만 그 소리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말하다 말하는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려움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원망의 소리가 왜 나옵니까? 말씀을 안 믿어서 안 들리니까. 성경을 읽지만 보지만 눈으로는 보는데 마음으로 안 보이니까 마음으로 안 들리니까 나는 여전히 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줄게. 자, 그러면 하나님 병도 주셨고 병을 곧 주님이 계시면 이 병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맞죠? 병만 있으면 재앙인데 병을 고칠 주님이 계시니까 이거는 축복이고 영광이 되잖아요. 왜? 주님이 그 병을 고치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오늘도 내게 보이는 세계만 갖고 들리는 소리만 귀를 기울여 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 성경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미 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해놓으셨는데 믿으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제가 정말 목사였으면서도 말씀 안 믿고 살았었습니다. 정말 저는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었습니다. 정작 내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암이 걸려 병원에 딱 누워있을 때 나라는 인간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마음에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박이지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정리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만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들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수인의 문제를 싸우게 하셨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뭘요? 세상을. 그래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박이지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이 박이지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은 박이지를 사서 아내 암을 주셨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박이지를 사랑하셔서 내 아내 암이 걸리게 하셨고 재발하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걸 통해 뭘 주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살아있잖아. 동쪽만 보지 마. 서쪽을 봐. 동쪽은 문제 초성이야. 그래, 정말 얼음밖에 없어. 절망적이야. 그러나 서쪽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해결할 수 있잖아. 왜 그걸 쳐다보고 있어? 여기를 봐. 그 얘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도 주십니다. 문제만 줍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님도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21장에 광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뱀을, 불뱀을 줬죠? 불뱀에서 다 물어 죽였죠? 그들이 불뱀 너무너무 괴로워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합니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옆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산다고 이야기해 줘라 그랬습니다. 자, 맞죠? 그 내용 잘 아시죠? 물어봅시다. 누가 장대에 있는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누가 쳐다봅니까? 물린 자마다? 성경 안 보셔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믿습니까? 죄인이? 자, 풀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쳐다봅니까? 물린 자가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 맞죠? 어렵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망했다고 마음 나선 거 아닙니다. 저요. 내 나이 22살 때 인생이 꺾였습니다. 운동하다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신이 되고 그래 비가 나다가 폐결핵까지 걸려서 그래도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저요.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서울제일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자매로 있는데 최영애 그때 성교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로 있었어요. 여자 전도사. 제가 일부러 불렀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집안 조카가 교회를 다니기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한 시간 후에 저는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오는데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는 마음이 없는 거 있죠. 안 듣고 싶은 거 있죠. 그러니까 또 거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더라고요. 언제? 버려져서 길바닥에 나가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상려집에서 비를 피하고 추위를 견디고 있을 때 희진아 교회 가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끌려갔었어요. 언제? 허리 다쳤다고 병신됐다고 마음 나선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예? 알겠습니까?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 잘 듣죠? 그죠? 우린 하면 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안 했을 때 하면 해. 진짜, 진짜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안 긋고 언제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끝이 날 때, 죽음이 딱 내 앞에 섰을 때, 그때서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사단은 절대로 나를 안 놓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듣는 마음도 만들어지고 보는 눈도 생기고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뭐 하면 될 것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 말씀 다 보고 읽고 이해하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서 연결이 되면 일을 합니다. 칩이 정확하게 제끼 들어오면 전화 통화가 된다니까요. 맞아요? 아까 되시죠? 자, 바꿨을 때 안 됐지만 다시 원래 것 딱 더하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됩니다. 정확한 제 칩이 들어오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내 마음이 말씀과 연결되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살아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고 그 말씀이 모든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오늘날 내 마음에도 똑같이 임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의 인생을 바꾼다가 말입니다. 어떻게? 전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나로 바꿔놔요. 핸드폰 칩을 바꿔버리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생각을 몰아내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셔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도 주셨지만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도 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에서 모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고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발견이 될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마음과 연결이 되는 역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언제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야, 내가 너무했다, 부모님을 좀 잘 모셔야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서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돌아보면 곁에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곁에 안 계시고 멀리 가셨어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아직까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어. 다시는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다시는 사단에게 종노로 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계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사는 이 세계를 주고 싶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만나고 발견될 때 우리 마음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세워질 것입니다. 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부모를 향하여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들이 다 부끄러움을 느낄 거고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돌이키는 삶이 일어나고 형성 마음에서 골이 깊었던 마음이 풀어져 다시 하나가 형성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누가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견할 때입니다. 뭘 인생을 사시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발견할 때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만나게 될 때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마음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